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베이비 부머, X, 밀레니얼, Z 이 세대를 지칭하는 단어들 뉴스에서 종종 들으시죠. 보통 20에서 30년 단위로 세대를 구분한다는데요. 올해 뉴스에서 이 알파 세대라는 단어 자주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이 사회학자 마크 맥클린들이 만들어낸 용어라면서 이 알파 세대를 획기적인 세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알파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들로 출생 연도가 2010년에서 2024년 혹은 2011년에서 2025년이라고 합니다. 이 매체가 인용한 시장조사업체 와이퍼스 자료를 보면은요, 이 알파 세대는 우선 디지털 세대입니다. 대다수가 이 아이패드가 출시되던 해에 태어났는데요. 부모들은 이 자녀가 9살만 돼도 스마트폰을 줘서 어릴 때부터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에 노출됐다고 하는군요. 밀레니얼 부모의 79%가 자녀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고 답을 했고요. 44%는 자녀들이 매주 스마트폰에서 비디오 콘텐츠를 시청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세대의 어린 시절은 미디어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알파 세대의 인구가요, 세대 기준 역대 가장 많아서 그 수가 무려 2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알파 세대 부모 세대 인구는 2021년 기준 약 18억 명입니다. 디지털 또 최다 인구 집단 외에도 알파 세대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불안감이나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교육 불안정 등의 환경으로 위기에 공감하는 능력이 다른 세대보다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부모 세대보다 돈을 잘 쓰는 성향이 나타나서 이런 알파 세대의 다양한 특징을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주 진행의 장량입니다.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얘기를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YouTube resources and features. If you're looking to make money with your channel, you'll need to apply.
오늘은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를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죠. 이곳 워싱턴 DC는 1월 3일 수요일 아침 8시 8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영상 1도에 대체로 맑습니다.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을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월 4일 목요일 북한 전 지역에서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밤에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는 밤에 비나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평안도에서 1에서 5cm, 또 눈은 5mm 미만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예상합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아침 최저 영하 6도에서 낮 최고 영상 5도, 개성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신의주 영하 9도에서 영하 4도, 중강 영하 16도에서 영하 1도, 함흥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원산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청진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끝으로 해산 지역 아침 최저 영하 19도에서 낮 최고 영하 4도로 예상합니다. 동해 앞바다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고요. 물결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에서 2m, 먼바다 2.5m까지 일겠습니다. 1월 4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고위급 인사가 이스라엘에 암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팔레스타인 분쟁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5개 나라가 브릭스의 새 회원국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정부가 자국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이 만드는 일부 제품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연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 하마스의 최고위급 인사가 암살당했다고요?
네, 하마스 정치국의 2인자인 살레흐 알 아루리가 2일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측의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알 아루리는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투가 시작된 이래 사망한 이 하마스 관리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네, 그러면 하마스 측도 이 알 아루리 사망 사실을 확인했나요?
네, 하마스 측의 한 고위관리는 AFP 통신에 알 아루리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경호원들과 함께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 정치국 수장인 이스마일 하니에도 성명을 내고 알 아루리와 함께 하마스 군사기구인 알카삼 여단 지휘관 두 명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마스 측은 또 별도 성명에서 이들 외에 다른 네 명도 숨졌다고 전했는데요. 이로써 이번 공격으로 알 아루리를 포함해 모두 7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런데 알 아루리가 가자지구가 아닌 레바논에 있다가 암살됐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레바논 언론들은 알 아루리가 이날 수도 베이루트 남쪽 교회에 있는 하마스 사무실에 있다가 공격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에 드론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정부는 알 아루리 암살을 인정했나요?
아닙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알 아루리 암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 군은 어떤 시나리오에도 철저히 준비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스라엘 정부가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 자신들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부정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마크 레게브 이스라엘 정부 고문은 미국 MSNBC 방송과의 회견에서 누가 했든 이것은 분명히 레바논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공격이 이 테러 조직인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도 아니라면서 하마스의 불만을 가진 누군가가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해 감행한 정밀 공격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참고로 설명드리면 헤즈볼라는 이 레바논에 근거를 둔 이슬람 시아파 무장정파로 이슬람 순위파인 하마스와 현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마스 쪽에서는 알 아루리 암살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하마스 정치국 1인자인 하니에는 이번 공격이 비겁한 테러 행위며 레바논 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침략의 확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마스 측은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패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는 이 대응이라든지 처벌 없이 이번 일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사망한 이 최고위급 알 아루리 어떤 인물인가요?
네, 올해 57살인데요. 이 하마스 수장 하니의 측근으로 이 하마스 정치국 부의장이자 알카삼 여단 지휘관이었습니다.
네.
그는 이슬람 학생운동을 이끌면서 지난 1987년에 하마스에 합류했고요. 요르단강 서안 내 이 하마스 군사조직 설립을 돕기도 했습니다. 알 아루리는 헤즈볼라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이란과 긴밀하게 협력해왔고요. 레바논에 있으면서 이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뭐 하마스하고 전투가 시작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를 경멸하겠다고 공언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7일 이 자국 및 1200명이 살해된 공격에 이 책임이 있는 이 하마스 지도부를 찾아내서 이들을 모두 없애겠다라고 밝혀왔는데요.
네.
실제로 그동안 많은 하마스 관리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측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제거한 하마스 인사들 대부분이 가자지구 안에 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레바논에 있던 고위급 인사가 암살됐기 때문에 분쟁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분쟁이 시작되고 자주 이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이 공방을 주고받아 사상자가 나오면서 이 분쟁이 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 헤즈볼라 거점에 있던 이 하마스 고위인사가 암살되고 이 헤즈볼라가 여기에 크게 반발하면서 이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즈볼라는 이 손이 방아쇠 위에 있고 이 저항 세력들은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헤즈볼라하고 하마스를 지원해온 이 이란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 베이루트에서의 폭발이 이 저항과 투쟁 동기를 다시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 또 팔레스타인 연통뿐 아니라 자유를 추구하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스라엘 측에 자제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이스라엘 전시내각에 참가하고 있는 베니 간츠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통화했는데요. 이 통화에서 이스라엘 측에 특히 레바논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아, 이런 가운데 압달라 부 하비브 레바논 외무장관이 영국 BBC 방송과의 회견에서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레바논과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이 폭력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해달라고 서방 측에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 회원국이 됐다는 발표가 나왔네요.
네, 사우디 정부가 공식적으로 브릭스에 가입했다고 2일 발표했는데요. 아, 이로써 새해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5개 나라가 추가로 브릭스 회원국이 됐습니다.
네.
참고로 브릭스라고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 인도, 브라질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 말고 새로 가입한 나라가 어딘가요?
네, 아랍에미리트, UAE와 이집트, 이란 그리고 이란 등입니다.
네, 원래 아르헨티나도 이 브릭스 가입을 신청했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르헨티나가 지난해 말에 이 브릭스 가입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취임한 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이 기존 브릭스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이 브릭스에 가입하기로 한 전임 정부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 그는 이 서한에서 아르헨티나가 브릭스 정규 회원국이 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해 브릭스 회원국들과의 상호관계를 강화할 뜻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선거운동 기간에 밀레이 대통령이 기존 브릭스 회원국인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죠?
그렇습니다. 앞서 밀레이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국이 암살자라면서 자신은 공산당과는 함께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었습니다. 전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중국의 지지를 얻어 이 브릭스 가입을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지난해 브릭스가 개최한 정상회의에서 이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네, 브릭스 정상들이 지난해 8월에 열린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에티오피아, 이집트, 아르헨티나, 또 UAE 등 6개 나라가 2024년부터 새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브릭스가 이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인 건 남아공행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런데 원래 그 회원국 확대에 대해서 기존 브릭스 회원국들 사이에서 좀 의견이 달랐다고 하던데요.
네, 중국과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이 브릭스를 확대하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현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와 브라질, 남아공은 소극적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들 세 나라는 결국 브릭스 확대에 동의했습니다.
네. 자, 브릭스가 출범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네, 2006년에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을 회원국으로 출범했고요. 2010년에 남아공이 합류했습니다.
네. 자, 기존 브릭스 회원국들을 보니까요,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이죠.
네, 기존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인도와 남아공 그리고 브라질이 이 각각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대륙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들입니다.
네, 인구나 경제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네, 이번에 회원국들이 추가되면서 인구로는 약 35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45%를 차지합니다. 또 경제 규모는 약 28조 달러로 국제 경제에서 대략 28%를 차지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이 브릭스 회원국들의 산유국이 많은데요. 이들이 전 세계 원유의 약 44%를 생산합니다.
네. 이 브릭스에서 사실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브릭스가 이 다극화된 세계를 추구하는 걸로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는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이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이 회원국 총생산, 국내 총생산 합계에서 7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이 만드는 몇몇 제품의 중국 수출이 금지됐다고요?
네, ASML이 1일 성명을 냈는데요. 네덜란드 정부가 이 중국 내 소수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특정한 수의 기계를 보낼 수 있는 허가를 최근에 취소했다라고 성명을 밝혔습니다.
네, 이 회사가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회사인데요. 네. 반도체를 만들 때 꼭 있어야 하는 EUV, 극자외성 노광 장비를 세계 시장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합니다.
네.
이 ASML이 만드는 이 최신 노광 장비 가격이 대당 2억 달러가 넘는데요. 매년 생산되는 수가 적은 탓에 많은 반도체 회사가 이 ASML 장비 확보에 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요. 중국, 미국하고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이 이 첨단 칩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네, 경제 전문 매체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해 1월에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당시의 통신은 이 미국이 2022년 10월에 택한 수출 통제 조처가 ASML이나 니콘, 도쿄 일렉트론 등 이 동맹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회사들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이 ASML 성명을 네덜란드 정부는 확인을 했나요?
네, 네덜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개별 사안에 대한 언급을 거부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국가 안보를 바탕으로 이 사안별로 수출 허가를 검토한다라고만 밝혔습니다.
네, 중국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은 ASML이 크게 타격을 받는 것 아닌가요?
네, ASML 측은 이번 조처가 이 회사 실적 전망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최근 몇 년 새요, 이 첨단 반도체가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 진영하고 중국 사이 펼쳐지는 이 지정학적 경쟁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등 서방 세계에는 이 첨단 칩이나 제조 장비 같은 이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게 군사용으로 쓰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속속 제한하기 시작했는데요. ASML이 만드는 장비도 이런 부류에 들어갑니다.
네, 미국이 지난해 말에 첨단 반도체 대중국 수출 제한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에 첨단 인공지능 AI 칩에 대중국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러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ASML 발표에 대한 중국 정부 반응 한번 들어보죠.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처가 미국이 중국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이런 행위는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국제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크게 훼손하며 국제산업과 공급망의 안정과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서방 진영의 첨단 제품 그 수출 제한에 중국도 몇몇 분야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또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예로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에 이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현재 미국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더 동조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는 시각이 더 많아진 걸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남북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민 수가 감소함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 국경 네 곳의 통행을 재개한다고 미 당국이 밝혔습니다. 2024년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행정부 최우선 과제는 외교 정책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했던 의사당 난입 사태 곧 3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메릴랜드 대학이 의사당 난입 사태 3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의사당 난입 사태에 가담한 폭도들을 동조하는 여론이 더 커진 한편 지난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합법적이었다고 보는 사람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조사 내용 보기 전에요.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짚어봐야겠죠.
예, 의사당 난입 사태는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 중이던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입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의사당을 난입한 건 미국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의회 경찰을 포함해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의사당에 난입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는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요. 미국인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본 거네요.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과반이 넘는 미국인은 의사당 난입 사태를 여전히 심각한 사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55%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43%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과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공화당원 10명 중 7명이 그렇게 답했고 시위대가 대부분 폭력적이었다고 답한 공안당원은 10명 중 약 2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난임 사태가 발생한 2021년에는 그같이 응답한 공화당원이 26%였는데 많이 줄어든 겁니다.
네.
반면 민주당원의 77%, 무당파는 54%가 시위대가 폭력적이었다고 답했는데요. 뭐 2021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자, 이 사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는 지적 또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앞에 모인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의사당으로 행진하라, 죽기 살기로 싸워라 라고 연설했고요. 또 당시 대선 당선 인증을 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인증을 거부할 걸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했다, 시위대를 선동했다 이런 비판이 따랐었죠.
네. 자, 미국인들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줄었습니다. 2021년 당시 공화당원들은 60%가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또는 꽤 책임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그렇게 답한 응답자가 53%로 줄었습니다.
네.
한 공화당 유권자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사람들에게 더 일찍 의사당을 떠나라고 말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중요했을지 모르겠다며 의사당 난입 사태는 계획된 것이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네. 자, 공화당원들은 생각이 바뀐 것 같은데 응답자 전체로 봤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론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네, 많은 미국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태 때 범죄를 저지른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5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사태와 선거 사기 주장을 통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데 대해 아마도 유죄일 것이라고 답했고요. 이 중 40%는 반드시 유죄라고 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응답자의 당적에 따라 대답이 확연히 갈렸는데요. 민주당원의 경우 10명 중 거의 9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라고 믿었고요. 반대로 공화당원들은 10명 중 7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임 사태하고 또 대선 결과 전복 시도와 관련해서 또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57%는 연방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함으로써 법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원의 7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표적 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인들의 생각을 물었네요.
예. 그런데 응답자의 3분의 1이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연방과 주 당국자들은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관들도 청문회에 출석해 이 대선에서 부정의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2년 전보다 더 많은 미국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네.
자, 2021년 11월 여론조사 당시 응답자의 69%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합법적이라고 답을 했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그렇다는 응답률이 62%로 떨어졌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합법적이라는 응답은 나이가 많은 유권자, 대학 학위가 있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약간 더 높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1월 대선 도전 의사를 밝혔는데요. 현재 가장 유력한 공화당 대선 후보죠.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한 입장인데요. 자, 만약에 올해 대선에서 진다면 또다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많은 미국인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그런 생각을 밝혔는데요. 자,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결과에 불복할 것이라는 응답에 배에다라는 수치입니다. 자, 공화당원들은 거의 절반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무당파는 73%, 민주당원은 93%가 그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뭐 지난 대선에 이런 혼란이 올해 대선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주들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말 이 메인주 국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함으로써 공직자의 내란 가담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어겼다며 입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 법원에 소장을 내고 쉐나 벨로즈 주 국무장관의 결정을 번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주는 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했는데요. 두 주의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동안 닫혀 있었던 이 미국 남부 국경 일부가 다시 문을 열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멕시코와 맞닿은 미국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민이 감소함에 따라 4일 남부 국경 지역 네 곳의 통행을 재개한다고 미 국경 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통행이 다시 열리는 곳이 어딘가요? 네,
텍사스주 국경 도시 이글패스의 교량과 애리조나주 검문소 두 곳,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검문소입니다. 미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보도자료를 통해 필요에 따라 국경보안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세 곳의 검문소가 왜 문을 닫았던 건가요?
네, 작년 2월 멕시코와 국경을 통해 하루에 거의 11,000명이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당국이 불법 이주민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같은 수치는 거의 기록적인 수준인데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주민이 몰리자 아예 접견 지역의 다리와 검문소를 폐쇄한 겁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문을 열었다는 게 이주민 숫자가 이제는 좀 통제를 할 수 있는 규모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행정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미 국경당국이 지난주 하루 평균 6,400명의 이주민을 체포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크리스마스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와 1월 1일 사이에는 통상적으로 불법 입국자가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달에 그 남부 국경에 많은 이주민이 몰리면서 이 당국자들이 멕시코를 방문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고요.
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대표단은 지난달 27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불법 입국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남북 국경 상황에 대해 한마디 했네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연말 휴가를 마친 후 2일 이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기자들에게 자,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그들은 내가 국경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줘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연방 의회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백악관은 앞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과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된 약 1천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보다는 남부 국경 정책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로 인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미국인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AP통신과 LORC 공공문제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올해 미국 정부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과제로 외교정책을 꼽았습니다. 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제 문제, 교육, 환경, 의료보험 개혁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여론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요? 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성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화 연결을 통해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이번 조사 주체 측은 응답자에게 올해 미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5가지를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마련된 선택지 안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5가지 답을 제공하도록 한 개방형 질문이었다는 건데요.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외교 정책을 최우선으로 과제로 꼽았을까요?
네,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이 외교 정책을 꼽았습니다. 지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8%가 외교정책을 언급한 것에 비하면 2배 넘게 증가하면서 외교정책이 올해 주요 관심사로 부각된 겁니다.
네.
특히 민주공화 지지 정당을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외교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한 게 눈길을 끕니다.
네.
공화당 소속 응답자 46%, 민주당 소속 응답자 34%가 외교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지난해 여론조사 때는 23%와 18% 였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거죠.
네, 지난해보다 올해 외교 정책이 이렇게 부각된 이유가 뭔가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전쟁이 대중의 불안을 증폭시킨 걸로 풀이됩니다. 응답자 가운데 5%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발발한 전쟁을 언급했고요. 4%는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적했습니다.
네, 큰 범위에서 외교정책에 속하는 이 이민 문제도 우려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네요.
네, 이민과 국경 장벽 문제를 언급한 응답자는 올해 35%였는데요. 이민 문제와 관련한 의회 내 의견 불일치 등이 거론되면서 지난해보다 8%포인트 더 많은 미국인이 이민 문제를 꼽은 겁니다.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 소속 응답자 55%가 민주당 소속 응답자 22%가 이민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국내로 눈을 돌리면은 이 경제 관련 문제가 여전히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다고요.
네, 응답자 76%는 올해 미국 정부가 경제 관련 문제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답했는데요. 75%의 응답률을 보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30%의 응답자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우려한다고 답했고 경제 전반을 우려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4%였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 소속 응답자 약 85%가 민주당 소속 응답자 65%가 경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네, 양당 소속 모두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이 경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안으로 가면은 중요하게 보는 문제가 지지 정당별로 또 조금씩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에 비해 더 많은 공화당 소속 응답자가 인플레이션과 연방정부 지출한 문제,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올해 미 정부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봤습니다. 특히 연방정부 재정 문제에 정당별로 시각이 크게 갈렸는데요.
네.
이 문제를 지적한 공화당 소속 응답자는 22%인 반면 민주당 소속 응답자는 7%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대중이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올해 최우선 과제 살펴봤는데요.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71%의 응답자는 올해 미국이 직면한 주요 문제에 대해 연방정부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40%는 연방정부의 능력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의 순서입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안에는 몇몇 법 집행기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총기와 폭발물 등을 규제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연방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으로 영어 줄임말로 ATF란 기관이 있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법무부 산하기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ATF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ATF, a world-class law enforcement organization committed to safeguarding lives by protecting the public from violent crime. We do this by
ATF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의 임무가 총기나 폭발물 방화 그리고 주류 및 담배 제품 전용과 관련된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총기와 폭발물의 합법적 거래를 규제하며 법 집행과 공공 안전 그리고 산업 협력자들에게 전 세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관보는 ATF가 연방형사법 집행과 화기 폭발물 산업 규제 책임을 맡는다고 설명합니다.
ATF agents were raiding the home of Thomas Maine in Old Orchard Beach, Maine, when gunfire was exchanged. A federal indictment said that Maine was a member of
the ATF는 지난 1862년 국세청 IRS 설립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무부 안에 IRS를 만든 이듬해까지 탈세와 조직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연방의회는 주류 탈세범들을 조사할 수사관 3명을 IRS가 고용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세금 징수와 법 집행 행위 사이 최초의 조율로 이들 수사관 3명이 현 ATF 요원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2년 7월 재무부 명령 221호에 따라 주류 담배 화기 단속국 ATF가 재무부 안에 설치됐습니다. 이 명령의 근거에 주류나 담배, 화학이 폭발물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제기되는 기능과 권한 그리고 임무가 IRS에서 재무부 ATF로 이관됐습니다. 이후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고 이듬해 국토안보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결과 ATF 기능과 권한 중 일부가 법무부로 이관되고 법무부 안에는 현재 명칭을 가진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ATF가 설립됐습니다. ATF는 연방과 주, 지역 그리고 해외 법 집행 협력 기관들의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며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에 설치한 23개 지부에서 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에도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에 ATF는 특수요원과 관리 및 지원 인력 등 약 5천 명을 고용했습니다. 같은 회계연도 ATF의 예산은 약 15억 달러였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법무부 산하 주류 담배 화학이 폭발물 단속국 ATF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동영상 콘텐츠 시청을 위해서 가장 많이 보는 플랫폼은 뭘까요? 예전에는 TV가 대세였다면 요즘은 유튜브가 동영상 시청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누구나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올릴 수 있고요. 또 올린 동영상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선 기자입니다.
어린이 선망 직업에 오른 유튜버. 오늘은 우리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번 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선생님이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물어보곤 했죠. 친구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나시나요? 30년 가까이 지난 제 초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친구들은 과학자나 의사 아니면 변호사 등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적어낸 것이 기억나네요. 미국에선 몇 년 전부터 아주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을 때 다른 직업을 모두 뒤로 하고 되고 싶은 1순위로 오른 직업이 나타난 겁니다. 이는 바로 유튜버입니다. 유튜버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에 동영상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몇 해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3명의 어린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선생님이나 운동선수, 음악가 아니면 우주비행사 등을 모두 제친 겁니다. 자, 많은 어린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이를 접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퓨 리서치 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 10명 중 8명이 11살 미만의 자녀에게 유튜브를 보여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의 부모가 11세 미만 자녀에게 매일 유튜브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자주 접하는 만큼 아이들이 유튜브에 더 친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람들이 TV 속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고 자신도 저런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이 보는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유튜버를 선망하면서 자신도 유튜버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겁니다. 유튜브 대체 뭐 하는 서비스죠? 앞서 유튜브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죠. 유튜브란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유튜브에서 유는 너 그리고 당신이란 뜻이죠. 그리고 튜브는 미국에서는 TV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당신이 만든 TV 혹은 당신을 위한 TV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사람들이 TV처럼 이를 시청하는 겁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데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에 가입해서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자, 당이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북한에서도 유튜버가 있으니 유튜브가 정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대세 플랫폼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상이 유통될까요? TV에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각각의 채널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에도 채널이 있습니다. 개인이 만든 계정 하나하나가 모두 채널이 되는 건데요. 통계에 따르면 현재 5,100만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의 개수는 370만 개, 또 하루 재생되는 영상은 50억 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영상 소비의 주요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라는 건데요. 그럼 유튜브의 매출을 좀 살펴볼까요? 지난 2021년을 보면요. 유튜브는 약 29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연간 45%가 넘게 매출이 오르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거죠. 유튜브 매출의 주요 원천은 뭘까요? 바로 광고입니다. 사용자들이 올리는 영상에 붙는 광고비가 바로 유튜브가 올리는 수익의 핵심을 차지하는 겁니다. 새로운 돈벌이가 된 유튜브. 유튜브에 붙는 광고는 단지 유튜브에만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채널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들 역시 광고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 거냐고요? 자,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f you're looking to make money with your channel, you'll need to apply and be approved for YPP.
After all of these steps, 구글이 운영하는 YPP, 즉 YouTube Partner Program에 등록 신청을 한 뒤에 이것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유튜브에 붙는 광고 수익을 유튜버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 배분은 유튜브 55% 그리고 유튜버가 45%입니다. 100달러짜리 광고가 붙게 되면 55달러는 유튜브에 그리고 유튜버에게는 45달러가 간다는 말이죠. 자, 그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YPP에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시청한 시간이 1년에 4,000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달성돼야 YPP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구글은 해당 신청을 검토 후에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고 수익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바로 슈퍼챗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구글의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se features let your viewers stand out within live chat by letting them purchase highlighted chats and animated images.
자, 유튜버가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후원금을 내면 이 해당 댓글이 꾸며지면서 이 상단에 일정 시간 고정된다는 겁니다. 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내는 사람의 댓글이 가장 오랫동안 노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외에도 유튜버가 이 직접 특정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자신의 영상에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버, 얼마나 벌까요?
자, 이제 관심은 도대체 유튜버가 얼마나 많이 벌까 하는 거겠죠. 자,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가 있는데 이들의 수익은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얼마나 버는지 좀 볼까요? 유튜브에서 일명 미스터 비스트라고 불리는 25살 남성 지미 도널드스는 지난 2021년 유튜브를 통해 5,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도널드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구독자 수는 1억 6,200만 명에 달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24시간 동안 살아남기 등 다양한 체험형 영상으로 인기를 얻었고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흡사한 이 세트장을 만든 뒤에 45만 달러가 넘는 상금을 걸고 게임을 한 영상은 조회수가 4억 4천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천문학적인 금액의 수익을 올리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10살이 채 되지 않는 러시아 소녀 아나스타샤 그리고 10살이 갓 넘은 소년 라이언 카지가 바로 그들인데요. 이들은 지난 2021년 각각 2,800만 달러, 2,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주로 장난감을 소개하거나 아빠와 함께 놀고 아니면 과학실험을 하거나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자, 저 숫자만 보고 유튜브로 돈 버는 것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광고 단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통계에 따르면 동영상 1000회 조회수에 대한 수익은 평균 18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영상 콘텐츠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 창의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획부터 해서 촬영 그리고 편집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매주 다양한 영상을 올린다는 것은 거의 풀타임 직업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시작할 때는 개인이 혼자서 기획과 촬영 또 편집을 하더라도 유튜브 채널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촬영과 편집 장비 구입 비용과 그리고 이를 다루는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이 들어가는 하나의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자상거래 기업 쇼피파이의 설명 들어볼까요?
Selling products or merchandise. Selling physical and digital products. You can have complete control over
자신이 판매할 물품을 광고하는 장으로서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결국 보는 사람, 즉 구독자가 많아야 이 광고 효과가 커질 수 있으니까 일단 좋은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take가 들어간 구동사들 살펴보겠습니다.
Phrasal verb take back.
먼저 take back. 사거나 빌린 것을 원래 장소에 가져가다, 반납하다 이런 뜻입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 need to take back the sweater. It's too big for me.
그 스웨터 반품해야 돼요. 저한테 너무 크거든요. Take back, 반납하다. Take back의 또 다른 뜻은 말한 것을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Mike took back his criticism of Jeremy.
마이크는 제레미에 대한 비판을 취소했습니다. Take back, 말한 것을 취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Take over, 장악하다라는 뜻입니다.
The military is threatening to take over the country.
군부가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위협하는 중입니다. Take over, 장악하다라는 뜻 말고도 인계받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John's last day at the office was Friday. So Sarah took over the project.
사무실에서 존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세라가 프로젝트를 넘겨받았습니다. Take off, 이륙하다 라는 뜻입니다.
Our flight took off on time.
우리 비행편은 제 시간에 이륙했습니다. take off의 또 다른 뜻으로는 빠르게 성공하다, 잘 나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The restaurant took off after it was featured on the morning show.
그 식당은 아침 방송에 다뤄진 뒤 떴어요.
Take out.
Take out, 데려가다, 대접하다라는 뜻입니다.
One meaning of this verb is to go with someone to an event, restaurant, or some other place or activity and pay for the bill.
Take out은 어떤 사람을 행사나 식당 등 다른 장소에 데리고 가거나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My family took me out for dinner for my birthday.
저희 가족이 제 생일에 저녁을 사줬어요.
My sister took me out for dinner for my birthday.
언니가 내 생일에 저녁을 사줬어요.
This usage of take out can also mean that two people who are romantically interested in each other are going out somewhere.
Take out은 또 두 사람이 어떤 곳으로 데이트하러 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He took me out to a wine festival. We had an amazing time.
그는 나를 포도주 페스티벌에 데려갔어요. 우리는 멋진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Take out의 또 다른 뜻은 내버리다, 제거하답니다.
Don't forget to take out the garbage and recycling.
쓰레기와 재활용품 내놓는 것 잊지 마세요.
Take out as one word is the noun form. It means food that you buy from a restaurant and take home to eat.
Take out을 한 단어 명사로 쓰면 식당에서 음식을 사서 집에 가서 먹는 것을 뜻합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take back, 반납하다, take over, 장악하다, take off, 이륙하다, take out, 데려가다, take가 들어간 구동사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